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 회개와 믿음 가운데 천국까지 가는 귀한 나그네 여정 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함께 해주셔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 예비하며 함께 이 나그네 경주 달려가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교제 속에 또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 힘을 얻어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잘 가시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Reformation, 우리 개혁에 대해서, 중세교회 개혁과 개혁신앙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타락, 뭐 여러 가지로 봤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화되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있어서도 또 그 삶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가 타락했을 때를 보면 이제 거의 교회들이 세상과 하나 되는 거짓 교회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교회였거든요. 세상화 되었던.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속화가 되고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참 교회는 있었다는 거죠. 참 교회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중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세 교회의 그 로마 가톨릭 서방 교회의 로마 가톨릭이 이제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데 세상하고 같아져요. 세상화가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똑같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참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 봐도요 마지막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의 현실도 그러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하셨죠. 교회는 사단의 회로 남아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타락을 마지막에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표라는 거 아시죠? 세 가지. 우리 다 멤버십 할 때 다 배우셨죠. 첫 번째 뭐죠? 올바른 복음 말씀의 선포. 교회가 복음 말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 사라지고요. 세상 사람들도 듣고도 좋아하는 메시지가 되어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듣고도 아 기독교의 메시지는 참 우리와 같은 메시지구나. 예? 세상이 자기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고난과 핍박이 더 이상 없어져요.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러나 세상이 내가 저희에게 속한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 그러시죠.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음을 첫 번째로는 이 복음 말씀의 신실한 선포에서 있는 거예요. 우린 죽기까지 예수님만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올바른 성례의 집행. 그죠? 이 성례가 타락해요. 왜 타락하냐 하면 복음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례까지도 타락해서 성례가 이상한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그런 성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고 효력이 있다고 믿고 떡과 포도주에 무슨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물 자체에 무슨 씻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쪽으로 성례가 변해가는 거죠. 로마 카톨릭 중세교회 때도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례까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성사 자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효력을 준다는 것까지 가죠. 완전히 그 성례가 타락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표가 뭐죠?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성례가 집행됨으로써 교회가 올바른 다스림과 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말씀이 사라지고 성례가 올바로 집행이 안 되면 치리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한 치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치리가 없어요. 교회마다 많이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이 교회가 세상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화가 돼버리면,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돼버리면 교회에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귀한 고객이죠. 왜 심경을 건드립니까? 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올바로 다스려주고 올바로 치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거기까지의 사랑으로 가지 않죠?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거 지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치리가 사라지는데, 중세교회 때는 또 정당한 치리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가 세상에 힘을 얻고 자기네 멋대로 막 그 치리하고 화형시키고 엄청나게 막 죽였죠. 화형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냐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 사라지고, 올바른 치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에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올바른 말씀 지킴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이거든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거든요. 올바른 치리의 집행은 예수님의 왕 되심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아니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남고 세상만 남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고, 이제 올바른 예배에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암흑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다 타락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양들을 찾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이제 중세교회 때도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교회의 축복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정말 이 교회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교회가 정말 축복을 받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번성하고 뭐 이런 게 교회의 축복 시대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중세 교회가 최고의 축복 시대예요. 왜? 교회와 나라가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세상 권세 잡고 막 온 세상을 막 다스렸잖아요. 축복 시대였나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교회의 축복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가 순교와 박해를 받으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시대가 교회의 축복 시대예요. 왜 그게 교회의 축복 시대일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삶을 증거하는 시대예요?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역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건, 엄청나게 이름을 내는 사건이 세상 역사의 주를 이루죠. 교회 역사는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삶처럼 정말 극히 적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진리를 지켜가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고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교리 뭐 새롭게 되고 이게 아니라 죽기까지 진리 복음이 지켜지고 회복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 교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내 성도의 삶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작다고 뭐 다 잘하는 교회는 절대로 아니죠.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끝까지 이 진리 복음을 고난과 핍박을 받기까지. 주위에서 고난 핍박 안 받으세요? 재밌는 거는요, 지금 중세교회 때 보면 고난과 핍박이 어디서 찾아와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주로 찾아왔죠. 그러나 거기서도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더 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바울 되기 전에 그냥 죽이러 다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더 심한데 중세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주로 같이 믿는 분들 사이에서의 이런 이 뭐가 더 많지 않나요? 좀 이렇게 그런 싸움이라든지 그런 고난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다수가 그렇게 다 한다고 해서 진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시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예? 중세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무브먼트였어요. 그리고 뭐 19세기 초로 20세기에 오면 이제 순복음이 무브먼트고 뭐 요새는 뭐 컨템포러리 워십 같은 시크릿 센스 워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브먼트고 이제 무브먼트가 대세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인기를 끄니까. 그러나 그 무브먼트를 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대다수로 가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나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찾아오더라도 이 진리 복음 안에서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전체 성경의 구원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언제 뭐 이스라엘이 뭐 엄청난 왕국이 돼서 뭐 이런 거 어디 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진리 복음이 지켜져 오고 이렇게 하셨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리를 지키는 축복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진리로 교회를 거룩하게 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은 절대 이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 보면요 너무 한심해요. 정말 그 보잘것없 루터가 엄청난 사람 같으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나가서 95개 이거 하면서 막 가서 싸우고 이런 게 우리는 야 그 사람이 막 그냥 그 패션을 가지고 막 가서 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세요. 그렇게 서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진리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루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칼빈은 어땠는지 아세요? 칼빈이 뭐 엄청난 개혁신학자가 개혁신앙하는 사람 같잖아요. 이 사람은 소원이 시골에 가서 책 쓰면서 그냥 조용하게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목사 그렇게 조금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안 드시죠. 그런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하찮고 가장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쓰셔서 이루시는 게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절대 어느 사람도 영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그 슬로건처럼 예? 맨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뭐야 솔라 그라시아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힘이 요만큼도 없어요. 차라리 세상의 힘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초대교회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가만히 보시면 이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죠.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참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이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게 무슨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에 뭐 세상 힘을 가지고 확 뭐 이렇게 해서 막 전체 교회가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죠? 뭐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에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얻어 터지고 막 그냥 막 죽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또 예수님 전하고. 제일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힘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그 힘에 못 이겨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도 아니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종교개혁이 똑같아요. 그런 작은 사람들의 그 어떤 이 진리의 불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핍박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유럽으로 뭐 이렇게 해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개신교가 생겨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아주 좋고요.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말로는 하잖아요. 예수님 삶에 더 참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실까요? 그냥 막 세상에서 막 와 잘 되고 막 승승장구 이런 길로 가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이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삶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진리,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 복음을 지키게 해주시면서 정금같이 되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해놓고 고난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나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 기도를 했으면 내가 예수님 삶에 참여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구나 와 복된 시간이구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사실 종교교육의 또 다른 면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에요. 불과 같은 시련을 지나가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은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 같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나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되면 다 잘 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왜 내 삶은 항상 세상에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오늘 그에도 읽었거든요. 사무엘서 할 때도.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복음의 원리. 1장 27절에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 원리가 종교개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일으켜 세우셔서 거짓 교회들, 세상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는 자들과 싸우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 우리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칼빈, 뭐 이런 루터, 낙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영웅처럼 높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 역사가 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우리 영웅처럼 높이라고 주신 인물들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았느냐 이걸 바라보는 건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종교개혁에서도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참 이 루터나 칼빈이 너무나 약한 자들이었는데 이 정말 진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세요. 매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들 죽음의 위협들도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예,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거죠. 예.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순교와 박해가 초대교회 때처럼 뭐 교회 밖에서도 찾아온 것보다는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계시록에 가면은요 사단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사단도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보려고 흉내내려고 사단 밑에 뭐가 있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엔티크라이스트라고도 하지만 근데 그 짐승은 세상을 이 다스리는 거짓으로 다스리는 자로 나오고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사단의 회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는 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사단의 이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세상을 주관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으로 교회를 주관해서 세상과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세상과 하나 되는 어떤 사단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폽, 그 당시에 교황을 전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그게 나와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엔티크라이스트. 물론 적그리스도가 누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시대마다 다 있지만 그만큼 그것이 거짓교회였고 사단의 교회였다는 표였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타락한 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교회들이. 그리고 순교의 피가 흐려지는데 이 순교의 피가 진리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진리를 막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진리의 불꽃이 더 퍼져나갔죠.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수의 남은 자들이 전하는 진리의 불꽃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서방교회로 순식간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엄청난 그 세상의 반대와 그런 이 막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이 이제 독일에도 가죠. 그 다음에 스위스에도 퍼져가죠. 네덜란드, 뭐 영국,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로 쫙 다 퍼져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런 나라들이 또 자유주의 또 쪽으로 많이 갔죠. 어쨌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 정말 이 로마 가톨릭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얽혀매여 있던 그런 종과 같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인간의 전통과 거짓 가르침과 심판과 공포에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이 주는 우리 자유와 은혜로 돌아오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한 예배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성경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살펴보았죠. 각 성도 신령 성령님으로 즉 각 성도들이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천국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진정으로 드리는 시대는 뭐예요? 진정이라는 것이 true, aletheia라는 그 참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참것으로 드리는 시대. 즉 로맨 캐톨릭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조금 잘못해서 연옥 가서 뭐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예배하고 있고 뭐 점수가 안 차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참 것으로 드리는 예배. 즉 참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땅에 물이 생명 뭐 물이 있으면 참 생명수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참 포도나무가 있고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는 천국에 이르러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공로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시작점을 보통은 누구로부터 보죠? 종교개혁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보통 종교개혁의 그 시작점을 우리는 보통 누구로 보냐면 루터예요, 루터. 이제 루터로 보는데 사실은 루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에는 있지만 우리가 그 pre-reformation에서 이 종교개혁의 길을 닦았던 두 사람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나오기 훨씬 100년 전부터 이 pre-reformation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길을 닦았던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누굴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실 거예요. 맞아요. 어디 나오나요? 위클리프하고 허스라는 분이에요. 얀 허스라고 위클리프하고. 이 위클라프하고 허스가 1300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의 길을 닦아요. 둘 다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예,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서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는 터져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미리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다 그들의 영향으로 루터도 영향을 받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바로 위클리프와 허스입니다. 위클리프 1320년부터 1384년 거의 중세교회 이제 초기죠. 이때 살았던 분이고 허스는 그 이후에 1369년부터 1415년 예, 이런 분들인데 개혁의 기초를 놓도록 세워진 자들입니다. 위클리프는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위클리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아시죠? 위클리프 하면 성경을 번역한 자예요, 영어로. 그죠? 그래서 위클리프 지금도 성교회 이런 데 있어가지고 번역하는 일 막 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을 번역한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분이 굉장한 개혁신학자였어요. 개혁주의 목사. 즉, 당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 그 다음에 교황권, 교황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공격하고 이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를 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자예요. 그 당시는 이건 큰일 날 소리죠. 교황님과 교회가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황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성경하고 맞먹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만이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습니까? 예. 당시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믿었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로마 가톨릭. 이 거룩한 말씀을 아무에게나 돼지나 뭐 이런 데에게 진주를 전져 아무나 줄 수 없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믿고 성경을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게 하는 개혁의 길을 닦습니다. 당시 감독들이 그 이제 주교들 로마 가톨릭 주교들이 성경이 퍼지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영어로 된 성경이 그냥 퍼져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루터도 이단 정죄 받은 거 아시죠? 커스예요, 커스. 그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역사 거기를 보면. 루터는 컬스 받고 지금 그 사람들 말로는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죠. 위클리프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마 가톨릭이 이 사람을 미워했냐면 죽고 나서 44년이 지난 뒤에 또 종교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저주를 내려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다귀를 모아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켜버려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법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그런 화약을 해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어디서 뿌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헤미아 사람인 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OPC 옛날에 그 잡지 보신 분 있으면 허스에 관해서 이제 다른 10월달 잡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꼭 있죠. 이 사람은 어디 교회의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냐면 체코예요, 체코. 지금 체코가 굉장히 로마 가톨릭 영향 아래에 있어서 우리 OPC에서도 체코의 선교사님 나가 계시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게 선교사 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개혁신앙이었어요. 예정론 믿고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이고 그 위에 더 다른 것이 올 수 있다고 없다고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에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고 로마 교회 부패 타락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보통 교회를 정의할 때 성사가 정의를 해요. 성례.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일곱 가지 성례가 있었잖아요. 성례가 교회를 정의하는데 아니다. 그런 성례가 우리의 삶을 뭐 주장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성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면제부 반대하고 성인 숭배 반대하고 화채설 우리 배웠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예, 그거는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복음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한 그런 어떤 교권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가 그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말이 그 당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홀리 캐톨릭 처치는 니네처럼 교황이 있는 그 이 교권주의 이게 진정한 홀리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백성들이 진정한 홀리 캐톨릭 처치다라는 말을 전하죠. 캐톨릭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 된 이 교회라는 뜻이라서 우리도 OPC도 Catholic Church예요. 우리 그 사도신경 영어로 하면은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만이 들어가면 이제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냥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우리도 Catholic Church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분도 이 종교회의 때 로마 교회 종교회의 때 정죄받고 화형을 당해요. 근데 이 둘이 나중에 루터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좋은 찬송 많이 만든 뭐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나중에 100년이 넘은 후에 이제 루터라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지키게 하시다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점점 이제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루터 조금 앞에 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됐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있으시면 또 한 주 잘 지내시고요. 우리 예수님 또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면서 한 주 지내시다가 다음 주 주일에 뵙고요. 혹시 되시는 분들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받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 우리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